자, 우리 이번 주가 사사기 묵상을 마치고 이제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요엘서가 오늘 스케줄로는 3장을 들어갔고 내일까지 읽으면 요엘서 묵상이 마쳐요. 굉장히 길지 않는 분량이 짧은 소선지서라 부르는 책 중에 한 책입니다. 종종 선지서, 이런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를 묵상할 때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마주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선지서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이고 싶으신 것일까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줄래요? 네. 많이 불러보셨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심. 이게 가사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가사죠. 뒤에 가사 보시면 후렴이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런 뭔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말투죠. 약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지만, 이 노래는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제 그런 가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이제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가로 열고 부제가 붙어 있기를 요엘에게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곡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의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이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 그 아들 요엘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 궁금하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이제 요엘이라고 지을 때, 뭐 이름이 이뻐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드러나는 그 메시지 또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뜻이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왜 어떻게 아들 이름을 요엘이라 지었을까?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번 주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계속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셀수 없고 도대체 무궁한 자비가 뭘까?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성실은 뭐고? 끝이 없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 이 요엘서를 우리가 성실하게 읽으셨다면, 그리고 읽어보신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망가짐,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존재의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들도 하고, 또 불행이 끝이 없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망가짐들을 우리가 종종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발견을 할수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냥 니나노 하면서 막 구름을 날아다닌 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런 망가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망가짐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가운데든지, 그 바닥끝이라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거기에서부터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입니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뭐라고요? 기쁨인 거죠.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요해서를 같이 보겠지만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거든요.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어두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그게 성탄절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자, 요엘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망가짐,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두 가지의 내용을 요엘서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2장 18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이 앞에 내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요엘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메뚜기인데요, 메뚜기. 여러분, 그 25절에 그 메뚜기의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4개를 구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거 사전을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림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뚜기랑 느치의 차이가 뭐지? 황충의 차이가 뭐지? 팥중의 차이가 뭐지? 영어 성경을 읽으면 다 로커스트. 그냥 메뚜기예요. 근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2장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어두운 현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 메뚜기가 날아와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거를 다 쓸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농사를 망쳐버린 거죠. 아주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내온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1절,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1차로 팥중이가 왔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종류인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그 메뚜기가 거의 다 먹었는데,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다 쓸어 먹은 거예요. 11절. 1장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애통하게 울음을 할 것이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인데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통장 어카운트가 어느 날 하루에 제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현실에 대한 감정은 이렇습니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현실. 16절, 1장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이게 지금 요엘서가 앞부분에 그리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고, 이로 인한 즐거움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피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역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솔직히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세상의 공격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욥기의 고난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틀 안에 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전체 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게 다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이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두려운 나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여지는 이 농부의 탄식, 농부들의 이 탄식들, 정성스럽게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메뚜기가 쓸어간 이런 상황,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읽기에 요엘서는 이 고난이 왜 생겼냐, 뭐 때문에 생겼냐, 누가 잘못해서 생겼냐라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에 힘을 많이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생겼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2장 13절 같은 경우에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구절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요엘서 전체를 읽어볼 때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설득하려고 이 요엘서가 쓰여졌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엘서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답을 함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쉽다고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그림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릴지언정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요엘서가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요엘에게라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실이 매일 새로운 성실이 그리고 날마다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야, So what? 그래서 어떡할 것인가? 아들아, 요엘아, 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엘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망연자실하게 엎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강력하게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을 겁니다. 21절,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을 vindication, 신원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다시 채워주겠다 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요엘서 전체 맥락에서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덮은 것이 이제 고난의 주요한 묘사인데, 20절 같은 데 보면은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하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 서해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어제까지 뒤덮었던 그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22절,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예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24절, 마당에 밀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그 독은 곡식들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의 이미지죠.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이 너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아주 풍성한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보다 직설적입니다. 성경을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지만, 성경은요,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읽는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그런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직설적이에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편견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대요. 너무 심플하게 기뻐할 수 있대요. 요엘서가 말하는 기쁨은요, 이게 머지않아 당장에 이루어질 기쁨. 그러니까 너희 참고 기다려라. 언젠가는 기뻐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시제가 쓰여지고 있어요. 18절 보실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미래 시제처럼 쓰여졌죠? 근데 거기 그 각주 달려있는 성경책 있으신 분 있으세요? 거기 이렇게 각주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과거사로 쓰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장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가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극진하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아주 종말적으로 아주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런 우주적이고도 궁극적인 기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또는 이루어진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그 기쁨에 대해서도 지금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기쁨이든 어떤 멀어 보이든 기쁨이든 나 여호와는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그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 가운데 모든 시간의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기쁨을 약속하겠다라는 구절이죠. 누가 이 말씀을 꼬아서 읽나요? 에이, 이렇게 써 있지만 난 모르겠는데 성경 굉장히 직설적으로 써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 인간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봐야지 안다고. 그런 말 있죠. 있을 때는 행복한지 잘 모르다가 없어져봐야지 그게 행복인 줄 안다.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이미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기쁨을 이미 주셨는데, 풍성하고도 완전한 기쁨을 이미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기쁨이 기쁨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죠. 기쁨이 있을 때는 그게 기쁨을 잘 모르다가 참 희한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중에 하나인데 기쁨이 없어졌을 때그 기쁨을 역설적으로 소망하고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게 환한지 잘 몰라요. 그냥 눈이 멀기도 하고요. 환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 빛이 밝은지는 언제 아냐면 어두울 때그 빛이 비쳤을 때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요엘서의 이 기쁨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두운 거 알지만 기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기쁨은 아까 당면한 그 시간 가운데 성취된 그 기쁨, 이미 이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고, 게다가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장차 완전하게 성취될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엄습하는 어두움과 두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영원히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은 일시적인 겁니다. 주 안에서 어두움과 두려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오늘 이 말씀과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고요.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런데 이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원어에는 질투한다, 열정적으로 절절 끓게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희를 극진하게 누가 뺏어가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그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열렬하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질투하고 열정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3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 당겨진 활시위 같은 거죠. 이제 곧 부활이 온다라는 신호탄이죠. 여기서 확장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적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의 고난이란 기쁨을 향하여 당겨진 활시위와 같다. 쉽다고 말 안 했습니다. 고난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번 주에 겪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고난을, 자녀의 고난은 기쁨을 향하여 당겨진 활시위와 같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그 각자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바꿔놓게 되는 거죠.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생명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너희는 고난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라. 약속을 반복하여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을 믿는 성도들, 이해 안 되는 삶이죠.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죠. 왜 저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왜 쟤네들은 힘든데 힘들지 않아 하지? 고난 너머에 뭘 믿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뭘 가진 거지? 저들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뭐지?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아, 이거, 이 기쁨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기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세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세뇌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쁨의 약속이 만약에 내가 아직도 마음에 안 와닿고 잘 안 믿어진다면 믿기 어렵죠. 이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믿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만들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8절 이하의 본문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본문은 어디에 인용된 본문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신비로운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 강림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선언을 할 때 인용된 구절입니다. 지금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막 담대하게 선언되고 막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막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요엘서의 성취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구약에는 특별하게 뭐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하게 사사들이라든지 특별하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던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성령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요엘서의 성취가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신약적인 사건인 그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에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구약 성경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복종하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 그리고 기쁨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읽어보셨잖아요. 아주 귀가 따갑게 듣잖아요. 아들아,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제발 여호와를 기뻐해라. 제발 그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행복이란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아오라 했을 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그 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은 이건 게임 오버예요. 이건 행복에 있어서 완전 치트키예요. 그냥 조커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려고 내가 거리를 좁히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좁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요엘서에서 기쁨을 약속하다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은요, 지금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최고 수준을, 최고의 기쁨의 그 수준을, 그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차별 없이 그때는 만민에게 이 영이 부어지겠다.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냐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단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잘 감흥을 못 받아요. 구하는 거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하는 너희에게 솔직히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성령을 굉장히 갈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던 그 성령을 구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라고 갈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이 좁혀주신 그 행복의 조건,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굉장히 갈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구약 어디에도 성령을 때로 받았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받았다, 조건 없이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선물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니까 그게 선물이 특별한 건데, 그 선물이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에게나 성령이 주어졌다는데 이게 지금 특별한 선물인가요? 여러분, 그또이 성령이 정말 특별한 선물인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땐잘 모르고 없을 때는 그게 소중한지 안다고. 빛이 있을 땐 그게 밝은지 모르고 어두울 때야 그 빛이 빛인 줄 안다고. 그런데 만민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성취, 그리고 그 성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의 조건이 충족된 겁니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 18절부터 너희를 신원해 주겠다, 너희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지금 28절에 와서 폭발하는 거죠. 너희의 현실을 전복시킬 그 기쁨이 뭐냐? 그날에 여전히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 31절, 그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심판과 구원이 확연하게 나눠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31절, 누군가에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전히 어두움의 현실이고 두려움의 현실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기쁨은 바로 이것이다. 마치 만물에 시원하게 비가 막 내리는 것처럼 너희는 그 성령의 비에 온전하게 아무 차별 없이 젖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게 유엘서의 약속이죠. 성령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지자적인 현상입니다. 이 뭐냐하면 선지자적인 현상이 뭐냐하면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 현상이라는 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 뜻은 그런 신비하고 어떤 신령하고 초월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이제는 장애물 없이 뚜렷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다는, 그토록 애를 써도 잘 모르겠었던 그것이 성령이 이쪽으로 침투하셔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이 뭐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막그 인도하는 굉장히 큰 부담감, 그리고 굉장히 그 경무에 아마 시달렸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것을 요엘이 한번더 약속했고, 그것을 종말적인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고, 그것은 오순절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성취된 사건인 것이죠. 요엘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같이 만민에게, 만물에게 내려서 새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약속된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요.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요. 그럼 우리도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도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금 말 못할, 지금 옆 사람에게도 말 못할 나의 현실 속에서 그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도 선언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요엘은 자신이 경험하는 큰 종말적 기쁨을 모든 사람이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믿은 거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엘서에서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날 여호와의 날이다. 물론 종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다른 말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오늘이네요. 오늘이네, 오늘. 주일. 일요일하고 같은 말 아닌가?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일,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그 말이 이제 주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을 주의 날이다. 한 주의 마지막 일곱째 날인 안식일, 그 다음 날, 한 주의 첫날에 부활을 하셨고 요일로는 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죠. 첫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생명이 처음으로 창조된 그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선포한 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큰 기쁨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큰 기쁨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쁨은 전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대가 어둡든지 포악하든지 교회가 환란을 당하든지 기쁨을 잃어버렸든지 성도들은 이 기쁨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날이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날이다. 큰 기쁨을 약속하셨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보라,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지지 않았는가. 그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요. 뭐 일을 하루 쉬는 날, 가족이 모이는 날, 뭐 친한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 우리가 일요일을 즐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이날은, 이 주의 날은 요엘 선지자가 꿈꾸었던 바로 그 우주적인 기쁨의 날입니다. 한 주간 넘어졌던 자들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날, 다시 약속을 확인하는 날,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다시 마음껏 누리는 날. 그래서 기쁜 날인 거죠. 성경적인 기쁨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진짜 얕고 뭐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기쁨이 아니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두움이 깊을수록 이 기쁨이 더 크고 넓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더 잘 이해되고 누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기쁨으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기쁨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연주회도 있고 그런 음악으로 표현되는 우리 마음에 정말 풍성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주, 이번 주 한 주가 성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한 주가 기쁨이 서로 나누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도 한 해의 허무함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